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박성원 형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따르기 전에 해야 할 일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두고 곰곰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의 큰 사랑을 받고 자라가다가 학교에도 가고 졸업해서 직장 생활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인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생에서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약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세 가지는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해 사는가와 연관을 지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무엇보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겠다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언제부턴가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힘과 재능을 가지고 한평생 남을 위해 살아봐야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을 위해 살아가는 가치를 인생의 최고의 보람과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위해 인생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보통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는 해당이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에는 이세 가지 부류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이고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네 사람의 직업은 모두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입니다. 또이네 사람은 어부로서 각자 자신의 그물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남들이 고운하게 자는 밤시간에 배를 타고 호수에 이곳 저곳을 떠다니면서 최선을 다하는 시골 어부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갈릴리에 전역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매일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날도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부터 외출을 준비하시고 이제 밖에 나오셨는데 이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명성이 온 갈릴리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자, 그런데 예수님은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네 명의 어부들을 만나고자 하신 것입니다. 1절 중반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을 씻더라.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시몬의 배더라. 그분께서 그가 뭇에서 조금 나갈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이 1절에서 4절까지의 구절 안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네 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이네 개의 단계에는 네 개의 동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르실 자들을 보신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은 부를 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그물을 씻고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또 물고기를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모습을 예수님은 멀리서 보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나옵니다.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에 오르셨는데,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곁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오십니다. 이제는 네 명의 어부들도 예수님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우리 배에 타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는 분, 온 갈릴리의 명성이 자자했던 예수님이 자신들 바로 앞에 와 계십니다. 자, 세 번째는 3절 중반에 나옵니다. 그분께서 그가 뭍에서 조금 나갈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행동은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뭍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은 네 명의 어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이 초청의 메시지라면 사람은 이 메시지에 기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삐뚤어진 인생을 바로잡는 메시지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죄를 드러내는 망치와 같은 무시무시한 말씀이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은 어부들에게 한 가지를 지시하셨습니다. 4절에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지난 과거 30년 동안 목수로 일한 사람이 한평생 고기만 잡아온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한번 당겨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에게 배울 만한 중요한 한 가지 마음의 태도는 터무니없는 요구이지만 말씀을 통해 나에게 내려진 명령은 일단 순종하고 보는 그런 자세입니다. 물론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영적이고 또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베드로는 일단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런 순종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의 경력이 두텁다고 해도 내가 이미 잘 알고 이미 문제 파악이 끝난 일에 대해서 번거롭게 일을 힘들게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면서 예수님께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그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베드로의 한마디 말 안에는 베드로의 그동안의 소망과 인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밤새도록 일에 몰두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돈벌이가 되고 삶의 보람도 가져다주는 중요한 일이라면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밤을 설쳐가면서 일을 합니다. 고대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생선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비싼 값으로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그 생선들은 지중해 연안에서 잡은 고기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많았는데, 갈릴리 호수가 작은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항구들이 갈릴리 호수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 그 생선을 유통하느라 분주했는지 역사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질이 부족해서 힘든 삶에 그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나름 삶의 지혜와 기술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전문 인력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소유한 선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베드로가 품꾼들도 거느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때 제법 왕성한 사업가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였는지는 몰라도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와 또 다른 세 명의 어부들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동이 트는 시점에 예수라는 명성 있는 자가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냥 돌아가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또내 자신이 어떤 어부인가를 설명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은 내가 따를 수 없다라고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배를 깊은 물 쪽으로 이동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내리게 된 데는 조금 전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베드로에게 직접 전해주신 말씀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그 즉시 소망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를 볼때 아직도 그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자신의 인생에 비추어서 보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이말 속에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은 언제나 합당한 결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못해 허망하다. 오늘은 실패다. 라는 베드로의 심정이 녹아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물을 던진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윗부분에 있는 4장 38절, 39절에 보면 며칠 전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심한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탁을 들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시간적으로나 상황으로 볼때 배를 옮겨서 다시 그물을 내리기에는 무척 귀찮기도 할 시간이었지만 또 고마운 신세를 졌던 예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이런 정도입니다. 에이, 그냥 그물 한번 내려드리지 뭐. 예, 이러한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제가 어린 시절에도 이 본문 말씀으로 많은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땐 물고기를 잡고 막 신이 나서 좋아하던 어부들이 그물과 배를 버리고 막그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설교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디에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기뻐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소유한 배와 함께 실려있는 그물은 베테랑 어부가 항상 자신이 잡던 고기의 수량에 대비해서 준비된 최적의 장비입니다. 어느 계절, 새벽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더 잘하는 것이고, 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도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은 그럴 만한 대략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건져 올렸더니 그물이 찢어진 것입니다. 우리 같은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 물고기의 양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와 세 명의 어부들에게는 이것이 몹시 이상하고 두려움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많은 물고기를 베드로가 잡아본 적도 없고 감당이 되지 않았던 양의 물고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물고기를 잡던 동료의 배에 물고기를 옮겨 실었지만 더 이상하게도 두 배가 가라앉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형제 자매님들,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베드로가 어부가 된지 한두 달 정도밖에 안된 초보자 어부였다면 이 장관을 보고 기뻐할 수도 있었겠지만, 네 명의 어부들은 심히 놀라고 큰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찢어지게 하고 배를 가라앉게 만드는 물고기의 양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이는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이더라.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베드로에게는 전혀 은혜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맛보는 것은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함 앞에 무기력한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좌절한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베드로처럼 물고기를 잡느라 밤새도록 하는 수고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엉뚱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맛보고 나서는 그 부요함 자체만 집중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잡은 물고기들을 내다 팔아서 더큰 배를 사고 더 튼튼한 그물을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어업 활동을 위한 후견인 정도로 세워놓고 매일 배가 가득 찰 정도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보고 반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비록 물고기가 얼마 동안은 그들의 육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네 명의 어부들에게 물고기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많은 물고기로 인해서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향유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우리의 소망을 둘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목격한 베드로와 세 명의 어부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소유한 것들이 유익했었지만 하나님께 무익하다는 것을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더 유익하고 더 기쁨이 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무태 대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을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자,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결정이 주저함 없이 즉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것을 소유했는가를 보고 그를 판단하고 대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만큼을 버렸는가를 보시고 그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를 알기만 한다면 누구나 자신의 그물과 배를 물가에 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유익하게 여기고 무엇을 손실로 여기는가는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보았던 말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떤 것은 향기롭다고 여겼지만 배설물이었던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은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지만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고, 그분께서는 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우리에게 우리가 유익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을 올바로 보게 해주실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 꼭 기도로 순종하시고 성도님들 각자의 그물과 그 아끼던 배를 버리시고 주님의 뒤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부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시며 저와 성도님들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광활한 우주도 만드셨지만 깊은 물 속에 있는 작은 물고기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소유자이시기 전에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믿음 생활의 성공 여부는 수없이 다가오는 믿음의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내린 결정에 따라 좌우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사람은 잘못을 선택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선택에서 어그러진 결과를 만회할 두 번째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번 거듭난 성도들을 향하여 생명의 도구로 쓰이기 원하는 자가 있다면 너희의 유익한 것들을 버리고 그것을 손실로 여길 것을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갈릴리 호수의 둘레는 약 53km 정도 됩니다. 한쪽에서 반대쪽을 볼수 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호수입니다. 특이한 것은 갈릴리 호수의 수면은 수평선에 위치해서 214m 정도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지구상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가장 낮은 호수가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지구에 있는 가장 낮은 호숫가에 오셔서 왜 이른 새벽에 네 명의 제자들에게 수많은 물고기의 기적을 보여주셨는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에 큰 도전과 또 많은 은혜 체험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갈보리 사랑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느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부르실 때 기쁨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저희도 받고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에 힘든 일로 고생하면서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밤새 수고하였어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의 용기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